이삭 예당한 야곱 요셉 그래 되겠죠. 오늘은 예, 한 줄이 딱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맞죠? 예,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축복하였느니라. 예, 축복하였으며 뭐 문장 마침표 꽉 찍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니라.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제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권능을 얻게 하시고 저희 안에서 참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영으로 또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처소에서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우리말 속담 가운데 보면은 권력은 권불 10년이라죠. 권력은 10년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자는 3대를 넘기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경주 최씨 가문에 무슨 부자는 뭐 몇십 대를 유지했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말이죠.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부유한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은 아들이 그 부를 지키거나 더 큰 부를 일구어내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는 물질의 상속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손 대대로 이어갔던 예를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가정교육의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 당신 죽으면 당신 아들들이 할 거, 재판관 할 거냐 이런 식이었죠. 응?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다 이거죠. 응?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 아들들은 백성들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솔로몬의 믿음은 다윗보다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면 그 믿음 완전히 파산이 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밑에 위대한 믿음의 아들 나오는 예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대에 걸쳐서 그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꽃을 피운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거는 뭐 사실 역사에도 잘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에 걸쳐서 그 믿음의 명맥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꽃을 피우고 그것을 오히려 그 승화시킨 사람,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이 이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연속으로 나오는 그 4대 연속으로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백시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생명의 때가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구약에 수태고지를 받아 나오면 이삭, 누구에서 삼손, 그다음에 침례 요한이죠. 이삭이 최초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삭은 이 초자연적인 출생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가 죽어버린 90세 할머니였던 사라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죽은 자 같았던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고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는 설화나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적인 탄생에 대한 그 영웅적 기사가 없는 그런 민족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신화적인 탄생에 관한 영웅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과도 이삭의 모습은 유사점이 전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을 했다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이삭은 믿음의 영웅이었지 책 속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떨치고 위대함과 용맹을 떨치고 어떤 뭐 탁월함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전혀 하나님이 점지에서 나온 사람 뭐 이건 좀 별로 뭐 읽어봐도 뭐 별로 그 뚜렷이 뭐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산호련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리라 해서 태어난 자식이면 그리고 그렇게 좀 초자연적인 그런 인간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태어난 사람이면 야 태어날 때부터 뭐 후광이 번쩍인다든가 말이죠. 뭐 하늘의 별이 뭐 별자리가 달라진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는 그런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이 성경 보면 그런 거 전혀 물론 없었거니와 이삭의 삶 자체가 그다지 뭐 아주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가나안에 뭐 족속들을 다 복속시켜서 굴복을 시켰다든가 조공을 받았다든가 뭐 영토를 넓혀서 히브리 민족의 뭐 근간을 이루었다든가 아마 이삭 자체가 아주 뭐 탁월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다든가 이런 거는 뭐 성경 어딜 봐도 히브리 민족 자체의 설화에도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히브리 민족 자체의 설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삭이 어떤 큰일을 했다거나 용맹과 지혜를 사방에 떨쳤다든가 등등 이런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삭은 무려 180세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걸었던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계승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잠잠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을 히브리 민족의 기초를 낳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조금 좀 어색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살아갈 영토를 정복했다든가 인구를 엄청나게 늘려놓았다든가 군대를 만들었다든지 법률을 정비했다든가 등등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어서 175세에 죽었으므로 이삭은 75년간 아버지가 걸었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물려받았고 자신이 뭘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자식들에게 그걸 고스란히 물려줬다는 점에서 믿음의 계승자며 믿음의 전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자고 전수자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였고 유일한 전수자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타민족이나 이교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의무는 없었지만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고 일단 우리 자신 있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받고 그것을 전수해 준다면 이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특징은 이겁니다. 받아서 다 전수해 줬다.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산 것이 전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육신의 형으로 이집트 여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하면 상속자예요. 이삭 하면 상속자의 믿음. 이삭은 개척자가 아니라 상속자였습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시다예요. 우리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예요. 우리 역시 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니라 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이삭이 그러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도 맞고 이삭의 자녀도 맞아요. 믿음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 상속자로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동시에 약속의 면에서 이 상속 면에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이삭이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면 그 이삭이라는 이름, 이름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이삭 이름이 그냥 탁 떠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삭은 그래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삭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이삭이 누구냐 그게 아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름은 뭐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야지. 엘리야 누구야 돼? 뭐 그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다른 뭐 사무엘은 뭐 엄마가 더 훌륭하죠. 한나죠. 아버지로 사무엘 아버지로 하면 그 주일학교 뭐 성경 퀴즈 문제지 어렵단 말이죠. 모세 아버지 누구지요? 뭐 물론 이제 주일학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리 공부해야죠. 모세 아버지, 모세 어머니 한번 뭐. 알지만은 이제 그런 모세 한다고 해서 모세 아버지는 어머니 이름이 팍 떠오르진 않는다. 그죠? 근데 이삭은 뭐야? 이삭하면 그냥 이삭이라는 이름 그 자체보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더 워낙 빛을 발해가지고 이삭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언제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면 아, 나 제발 아버지 연관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삭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독자적으로 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드러난 이름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항상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응?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누군데 하면은 우리 항상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건 전체 의존적이다 말이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다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요 결과로 주어진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존재 없는 이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삭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이는 육체적인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영역이나 약속의 상속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에 속해 있고 아브라함에 의존된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단 말이에요. 이 역시 우리 주 예수의 모형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큰 기원 같은 기근이 이삭의 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근이라 이렇게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가 이삭 이야기란 말이죠. 다음 29장부터 야곱 이야기고.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은 이제 아비멜렉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 이삭에 나타나지 26장 1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란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근이 있더라도 뭐 역병이 있더라도 전쟁이 있더라도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이삭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할 곳이다 말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곳 거기가 바로 이삭이 있어야 하는 곳. 이삭이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어떻게 되냐? 꾸준히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옛생활과 이전 사람의 습관 등은 모두 떠나야 하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는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도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꾸준히 거하라. 꾸준히 거하라. 거했다 안 거했다가 아니라 꾸준히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심한 기근이 왔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할 때 시험과 시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루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럼 식량 문제 제대로 다 해결됐냐 이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이 안에 리브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루할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아내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잘못하면 이삭은 아내로 인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대망상지 아니고 그 당시 풍습에서나 그 당시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자가 누구나 아내라고 하면 죽여버리고 빼앗을 뭐 종으로 취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겁을 먹고 이제 아내를 내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26장 실제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런 어려움을 모두 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실패나 넘어짐 등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피할기를 내시고 건져주십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기를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한 것은 뭐 그 필연적이다 말이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한순간이지만 이삭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이제 이 시험의 기간이 끝났을 때 주님은 그를 복교하십니다. 기근을 겪었던 이삭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100배의 소확을 주셨어요. 12절부터 26장 12절에 12절에 보면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한마디로 거부된 거죠.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맺는다는 것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 땅이 좋아서도 100배를 맺지 못하죠. 근데 지금 100배를 맺었다 이겁니다. 100배를. 한 마리 뿌렸는데 한 섬이 아니라 열 섬이 나온 거예요. 열매를 넣고 더 풍성히 얻는 비결은 주 안에 뒤에 말씀만에 꾸준히 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기근이 있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험이 있었지만 어쨌든 거짓말 치긴 했지만 거기 거했어요.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조언이나 두려움 속에서 뭐 내 리브가 빼앗기고 나 죽을지 모릅니다 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 오랫동안 머물렀다 지금 그래야 돼요. 여기 오랫동안 머물렀대요.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주님의 말씀을 어쨌든 순종하고 지켰어요. 약간 인간들이 방금 썼지만 뭐 그거는 이제 그다 육체 연약함이고요. 기본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백배 열매 그 땅에 백배 열매를 줬다. 이삭의 땅에 이삭의 땅에 그 땅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아비멜렉도 백배를 넣고 다른 뭐 사람들도 백배를 넣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삭만 그랬다는 거죠. 이삭만 그랬어요. 이삭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꾸준히 거하는 사람이 일례입니다. 저도 성도단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교회에서 보면요 머리가 빡빡 들어가고 막 전도도 잘하고 참 저 사람은 참 성경교가 나중에 뭐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교를 하면 위대한 부흥사 될 것 같은 사람은요 보통 2년 3년이라도 어디로 가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저 사람 저 믿음도 없어 보이고 막 형편없어 보이는데 아주 꾸준히 교회 나서 주야를 지키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면 나중에 다 선교사가고요 뭐 목사도 있고 다 주님 이래 쓰임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꾸준히 그랬던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뭐 펄펄 한 사람도 전부 다 어디 직장 가고 뭐 다른 데 가고 딴 데 다 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안에 꾸준히 그랬던 사람 주님 말씀 안에 꾸준히 그랬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려가지 말라니까 그냥 거기서 기근이 늘었든지 마누라 뺏길 위험이 있었든지 간에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가 마침내 힘이 큰 자가 되었더니 지금 막 족장이 된 거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말이죠.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거부가 된 거예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힘이 많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꾸준히 거할 때 풍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삭은 다툼과 싸움을 모르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크게 되고 부자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저 뭐냐 우리 땅에 와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랬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가 그때는 생명 하나예요. 말 한 마리 우물 하나 낙타 한 마리하고 우물 하나 바꿨어요. 낙타 몇 마리하고 우물 하나가 바뀌었어요. 우물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상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적 우리에게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에게 떠나가라 이 이삭 때부터 시작된 게 우리에게 떠나가라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돈 좀 모아서 좀 한 점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영주나 귀족이나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시까지 유대인들은 이 마을 다 떠나라. 그 유럽에서 200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돈 좀 모으면 뭐 떠나라. 돈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떠나라. 떠나라. 뭐 지금 뭐 연해주나 극동 거 뭐 블라디보스크나 그 소련 쪽에 옛날 구소련 쪽에 짝 있는 고려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좀 짱 좀 읽으려 그러면은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볼 걸 때요. 좀 읽고 좀 살려 그러면 떠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즈벡으로도 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랑민족 유랑. 좀 이제 이삭이 좀 살 것 같았는데 내가 우리보다 강력한지 우리 더 나가라 이제. 근데 이삭은 뭐 법정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 싸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요? 두 말 하지 않고 거길 떠났습니다. 이삭은 다툼과 싸움을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이 처전을 잡은 것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만 해도 견디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직장에서 해고되면 막 그 견디지 못해서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상관 쏴죽이거나 뭐 미국서 순한 일이에요. 견디지를 못해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만 해도 견디지 못한 일인데 땅이 전부이던 시대에 우물 틀어 막아버리고 떠나라 그랬대. 양떼와 소떼를 치던 땅과 우물이 있던 곳, 밀을 거두던 경작지를 두고 떠나는 이런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삶이 무엇인지 배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배 이삭을 얻은 좋은 땅이라고 아까워하고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피를 흘리며 싸워서 지키는 길을 택할만 하지만 이삭은 말다툼도 하지 않고 늘 조용히 있더라고 또 떠난 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떠나고 우물을 파고 그랬습니다. 26장 17절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랬죠. 26장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갔어. 23절에 이삭이 거기를 떠나. 이삭 지금 계속 뭐 그곳을 떠나 거기서 옮겨가서 거기를 떠나 이거예요. 누가 보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잖아요. 뭐 좀 살만한데 떠나 또 옮겨갖고 또 떠나고 해. 내가 뭐 전세집만 30년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런 삶은 뭐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면 이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왔고,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얻었고, 양떼와 소떼는 불어났습니다. 이는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쫓아내면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지가 이 땅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잘 살더라 이거죠. 잘 사는 사람이 보통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지가 뭐 우리 직장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아? 가서 잘 살아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전히 행복하게 복되게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산다면 평안하게 산다 이거죠. 여기 떠난 지가 어디 가서 살아? 걱정하지만 네가 뭐 네가 날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 이거. 이삭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쫓아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질려버린 거죠. 이건 우리가 쫓아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터전을 서너 번 빼앗기고 서너 번 옮기고 나면 뭐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해버립니다. 이삭을 쫓아내던 아비멜렉은 이삭이 망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평범한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건재했고 어디를 가든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삭이 단지 이삭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28절 29절 보여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거로 아비멜렉이 그건 그러잖아요. 29절도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뭔지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입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너는 누가 너와 함께 하나 보다. 누가 너를 돕나 보다. 응? 뭐 집안에 뭐 받은 유산이 많냐 없다 그래요. 형제도 있냐 없다. 누가 널 도와주냐 하나님 날 도와준다. 제가 요즘 이승만 박사의 생을 좀 읽어봤는데 그 이승만 박사 그 사모님이었던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더라고요. 독실한 신자인데 한국에 영국 이국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하는 말이 참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럽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참 한국의 모든 음식과 문화와 이걸 다 배웠어요. 어떤 참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오래 사셨는데 이 화장에서 참 이제 서양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참 이 어려운데 살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이렇게 말은 평생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이렇게 답변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 참 믿음이 아주 독실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응?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간증이나 바로 그런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나 여기 지금 사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호삭과 자기 군대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 아래서부터 이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물어. 응? 너는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20절. 시불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의 덜 축복하였으면인데. 자, 시불 이삭 기자는, 자, 보세요. 많고 많은 이삭의 행적 가운데서 그의 말년의 자식들을 축복한 장면을 믿음의 본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삭이 가장 믿음을 발휘한 때가 언제냐면 지금 창세기 26장인데, 시불서 기자는 창세기 26장을 예를 들지 않고, 언제를 예를 들어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예를 들어요,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거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랬단 말이죠. 그의 말년의 자식들을 축복한 장면을 지금 믿음의 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면, 단연 말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는 당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적 분별력도 함께 무뎌진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에게 복을 상속해 주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했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럼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에서가 좋다 해요. 장자에게 복을 줘야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이삭이 의도적으로 행하려는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엄밀히 얘기 말하면 하나님들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이삭이 분별 없이 행한 이 불순종한 이 장면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말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 헷갈리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가장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지 잘못 행한 것 같은 그 장면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좀 당황하게 합니다. 아버지로서 이삭은 에서의 성품과 영적 자질을 잘 알고도 남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고, 어쨌든 에서는 진짜 실용주의자죠. 합리주의자고 물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영적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만족을 주는 걸 추구했고, 장자권이 뭐 필요하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아주 실질적인 현실주의자예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실리주의자예요. 뭐 먼 훗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이런 걸 아버지인 이삭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제일 잘 알죠.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죠. 그리고 또 나이 40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취함으로써 이삭과 리바의 근심거리가 되었대요. 아니 여자 둘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건 불문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벌써 여자 둘 데려온 거 보면 그 당시 그 사회 풍습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회 풍습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 자기 능력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뭐 여자 둘이든 셋이든 막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바의 근심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하여튼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두지만 에서와 같이 영적 지위를 가볍게 여기고 멋대로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지 마음대로 결혼해. 부모의 허락은 고사하고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서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은 우리는 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어하는 자매도 아주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자매가 없다고 싶었던 그런 여걸, 믿음의 여걸이라 생각되는 그런 자매였었는데 한참 소식을 몰라 얼마나 소식을 들었는데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불신자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들 리더격이었어요. 자매들 중에서 유학도 갔다고 하던 유학도 신학 쪽으로요. 근데 뭐 실제로는 허다한 거죠. 뭐 킹제임스 성경도 알고 뭐 성경 뭐 잘 깬다 그러고 뭐 하는데 결혼할 때 보면 뭐 불신자 결혼하는 거 그런 얘가 제 주위에도 몇 명이 듭니다. 참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데 그 자기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결혼에 관한 한 그 당시의 풍속대로 그 시대의 그 당시의 그 사회의 풍속대로 여럿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창세 28장 9절을 보면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고 창세 36장 2절에서는 아다와 홀리바말 자기 아내로 또 취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능력이 출중하고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계승할 영적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삭은 단지 에서를 장자라는 이유로 그가 사냥해서 주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에서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야곱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평소 즐겨 먹던 에서가 사냥한 야생고기와 집에서 리브가가 요리한 양고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삭이 상당히 미식가였던 것 같은데 어쨌는지 그날은 그 고기를 구분하지 못해 이것은 네가 잡은 사냥한 고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집에서 기르던 양고기 같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맛으로 이 테이스트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혀가 둔해진 거죠. 평소 자신이 즐겨 먹던 에서가 사냥 고기가 오늘은 고기 맛이 좀 다르네 그러지 못 않았대요. 몰랐대요. 구분이 없어요.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 만져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 털이 아니라 염소 털이었거든요. 근데 구분하지 못했어요. 또 가까이 오라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에서의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 냄새를 또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가지 분별했는 게 뭐냐면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랬어요. 유일하게 이제 청력만 살아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막 이거 다 하는데 입 그 오감각 중에서 청력 하나만 지금 살아있었어요. 나머지 전부 다 구분해야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야곱에게 속은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잘못 축복해 준 겁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해 준 것을 안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 곧바로 알았죠. 왜?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일의 전후 결말 모두 알게 됐는데 그것은 에서가 나타나서 사냥한 고기를 들고 왔기 때문이지.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모순이 아니고 성경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속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로 등신 같아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거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라 그러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에서가 와서 통곡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할 때 아니다 이건 이미 축복한 대로 그대로 간대. 그는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여 복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또 다른 이의 잘못으로 바로 잡아놓은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나에게 지금 순종해야 할 사람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 바로 잡아놔버렸다 이거죠. 비록 야곱과 리브가의 방식이 교활하고 성경적이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을 기만한 것이긴 하지만 이삭의 분별 없는 행동을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나 교활함을 칭찬하거나 결과론적으로 잘됐다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해주라 말이 아닙니다. 그걸 본받아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삭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인데 이삭은 이전과 달리 실수가 아니라 이번엔 정확하게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줬는데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해줬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라 이번 정확하게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이제 길을 떠나는 바다나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뭐라 그러냐 하면 불러다가 결혼은 이렇게 하라. 결혼은 자기 가난 이쪽도 말고 바다나람에 가서 그 족속 중에 우리 친족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결혼하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먼저 진실을 주고 다음에 진짜 자신이 믿는 바를 말씀하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오란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그 자신에게 받았던 것을 그대로 지금 전승하고 있는 거죠. 너와 아민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을 제대로 축복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아들 야곱에게 정확하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대도 아니고 야곱의 세대도 아닌데 다가올 세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 씨에게 주사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11장에서는 모든 이 믿음으로라는 장면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만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다가올 일들에서 야곱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삭이 비록 처음에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지만 그 축복의 내용을 믿었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다가올 일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은 한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받은 바 약속을 일생 동안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믿음의 본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올 일들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우리가 바로 상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업의 상속을 우리 자신과 또 이 믿음을 받은 동일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방금 들은 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받은 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또 저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들을, 이 약속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약속의 상속들을 또 모두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